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최근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요번에 같이 등록해서 들어온 학생분들이 아마 최근에 좀 갔던 분들이 있고 또 거기 교수분들도 이제 같이 뭐 아마 그 학교 전체에서 갔다 온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녀온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팔꿈치를 보이더라고요. 팔꿈치 보니까 많이 까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해에 가서 넘어져가지고 피를 보고 왔다고. 그래서 사해 가면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데드시 그 사해 거기 내려가는 계단인데 아마 그 미끄러운 모양이죠. 좁고 미끄러워가지고 잘못 내려가다가 참 그렇게 선혈에 흔적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많이 이렇게 받고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저쪽에는 하얀색 옷, 가운 입은 사람들 모임, 하늘색 옷 입은 사람들 모임, 이래가지고 그 단체별로 어떻게 그 침례복들이 좀 다른 색깔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우리 쪽 물이 깨끗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강도 어디 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데가 있고 좀안 좋아 보이는 데가 있는데 특히 저강 건너 팔레스타인 쪽에는 저 완전히 진흙 색깔이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요. 먹는 얘기를 또 하는데 주식은 주로 허머스였다고. 허머스 아시죠? 이 저기 콩 가한 거 허머스 이제 그 찍어가지고 그냥 익숙한 구운 빵 먹는 건 별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가보고 싶다. 나도 가보고 싶다는데 그런 어떤 그냥 가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한 곳을 가서 걷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걷던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그 어디 이스라엘 성지에 같이 가자고 연락 오나 보죠.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걷고 그러면서 대화했던 그 현장, 그 갈릴리 바다 거기를 한번 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걷는 길을 성경은 제자가 사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간단히 제자도 제자의 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단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성경에서 익숙하게 우리가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걷던, 그를 걸으면서 대화하고, 걸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눴던, 그와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같이 가셨습니다. 딱한 번에 그 여정으로 끝난 건 아니죠. 몇번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다시 또 나오시고 그랬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여정을 같이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걸으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간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사실은 신앙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오래전에 갈릴리 바닷가를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제자들의 어떤 그런 경험과 우리는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대화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그의 버금가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능과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었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아직 그들 마음속에 계시지 않았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있고요. 성경 진리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보시는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사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앞으로 우리 가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어쩌면은 오늘 이 말씀은 프리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일, 주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일, 근데 그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먼저 전체 어떤 안내처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그 맨 처음에 1절에 거기 보면은요 설명이 있어요. 괄호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게 사실은 시편의 어떤 한 부분들은 이렇듯 예배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필그림, 순례자들의 그 순례자들을 위한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129장 또 130장도 그렇고 그 전에 126, 127 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있는 게 이 128편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대화하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동행하셨듯이 우리도 이 시편 128편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생각, 또 제자에게 임하는 축복, 그리고 제자의 장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시게 되는데 일부러 세 가지로 나누는 건 아닌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부분 부분을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시라 그런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를 경외함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1절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며 살 때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이 참 성경에 보면 아주 아주 중요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에 특히나 이 복의 생각, 대한 생각을 잘못 만들어서 아주 아주 가볍고 아주 저등한 그러한 개념으로 만들어 버려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복의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원리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원리의 맨 첫 부분이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우리 팔복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복 있는 자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품은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첫 구절이요 이 시편 8편의 전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주 중심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128편의 그 1절 이후에 2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나머지 내용은 주를 그렇게 경외하며 살 때 오는 복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를 경외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대체 경외함이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경외함을요 영어로 보면 영어 번역으로 보면 잘 나와 있죠. Fear, feared라는 그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fear라고 성경 번역으로 돼 있는데 이 영어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두려움. 근데 더 나아가서 무서움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복이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은 그때 복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경외한다는 그 말은요, 주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 좀 더 근접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를 알면서 깊은 주의 사랑과 주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주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 주를 알면서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측하는 것이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그 일이 주를 경외할 때 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fea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영어 단어는 awe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we 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awesome 그러잖아요. awesome이란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린 쉽게 그냥 와우 awesome 피자가 맛있네 awesome 뭐 이러는데 그 참 하여간 그럴 정도로 돼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게. 예. 그런 상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는 말은요 뭘까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또 우리의 정서 느끼는 거죠. 우리의 정서 감정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겠다 결심하는 우리 인간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받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임재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는 것, 그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묶여 있었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함께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는 것인데 그래서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인데요. 그걸 조금 좀 이해하시는 것을 돕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런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결코 비교도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임재로 인해서 오는 우리의 변화를 조금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운전할 때 저는 한 분의 임재를 알게 되면 모든 면에서 저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분은 누굴까요? 잘 아시네. 네, 운전할 때 제가 속도를 올리고 요즘엔 제가 이렇게 많이 그러진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참 속도감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도를 좀 올리고 좋아 잘 나가네 하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앞에 어떤 분의 임재를 제가 딱 보는 순간이 있죠. 혹시나 했는데 옆에 보니까 정말 있는 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쭉 달려나간 다음 백미러를 열심히 보게 됩니다. 이게 혹시 나를 따라오는 그런 그 아저씨의 임재가 계속 나하고 함께 하지 않나?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뒤로 어떤 차가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제 모든 몸은 새로운 영향이 있게 됩니다. 갑자기 숙연해지고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밟으면 이상하니까 그것도 천천히 보면서 제 눈은 열심히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보고 그분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된다 보면 저만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모든 자들은 같이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요즘에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저만입니까? 뭐 어떤 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40마일 존에 35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욕 먹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지나간다 했는데 그 차가 그분의 임재를 담은 차가 싹 옆으로 빠져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걸리진 않았구나 오늘. 그러나서 이제 그 전에 우리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막 기도까지 하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럽니다. 요번에만 좀 봐주시면. 막 이랬다가 그분의 임재가 사라진 다음에는 어떻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힘이 또한 엑셀러레이터에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차들도 같이 속도를 맞춰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분의 임재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아저씨 한 분만 만나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에 큰 변화가 오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받으면 골치 아프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힘이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그 명하심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 한 사람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 끼치는 영향이 우리 존재 전 부분에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온갖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 주를 알라 하시는 말씀은 그냥 경고성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킹덤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비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 주를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시민으로 사는 일에 절대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덧붙여서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통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바로 그런 거룩한 사귐입니다. 하나님 사람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해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그 사람이 경험하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의 고백과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같이 삶을 나누는 현장이라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만들어보려고 해요. 어떤 감동이 있고 감흥이 있고 막 눈물까지 막 흘립니다. 어떤 노래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은 그 무슨 콘서트 같은데 가서 하면은 뭐죠? 복면가왕 같은 그런데도 눈물 흐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 그 감동 있죠. 그러나 그 감동 얼마나 갈까요? 변화가 오나요? 아니요. 정서의 순환은 와도 그러나 인생의 변화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변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코이노니아, 우리의 서로 함께 삶을 나누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어이구야.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은 가정의 복이 흐르게 하겠다. 주를 경외할 때 내가 가정의 복이 흐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 상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 모두 기뻐하며 둘러앉은 밥상이 떠오르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 이거는 내 예전에 젊었을 때 모습이다. 지금은 나 혼자인데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좀 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지금 핵가족 제도에서 살고 있는 이 서구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아주 작은 단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더 넓고 영적인 의미를 더 더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잘 한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 즐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모습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 밥상에 같이 앉아 있는데도요, 각자 작은 검은 거울로 얼굴을 보느라 하고 서로 얼굴은 안 봐요. 작은 거울이 뭔지 아시나요? 까만 거울. 예. 근데 스위치 켜면 막 빛이 나오는 거울. 예, 셀폰이죠. 예. 이 셀폰에 얼굴도 마음도 다 빼앗기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옆에 사람도 안 봅니다. 아니, 못 봅니다.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과 달리 이 시편 128편은 함께 가족에 둘러앉아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로 인해 내일을 바라보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상에 둘러앉은 너의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묘목으로 말합니다. 묘목은 작은 나무죠. 그리고 앞으로 자랄 나무입니다. 미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래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듯 미래가 있게 하시고 서로 세워가는 복이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핵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연결 속에는 반드시 미래가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작게는 가족 단위, 크게는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연결되는 가족들, 그 속에 그 저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어떤 젊은 이제 목회자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 그분들이 그래요. 요즘에는 어떻게 한국 사회가 어떤가 하는 얘기를 좀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적용이 필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근데 한 분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서른 중반인데 MZ 세대라고 그러더군요. 한국의 MZ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세대예요. 본인이 이제 30 중반이니까 딱그 중간에 딱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분노를 머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머금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사회 속에 기존 세대들의 어떤 이념 대립이 너무도 심하다는 거예요. 좌 아니면 우 어떤 그런 left인지 right인지 liberal인지 conservative인지 뭐 이런 이념 대립이 너무도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 갈등 가운데 이 20대 30대 이 세대는 또한 안정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장래가 그렇게 불안한 것이죠. 이 잡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뭔가 핵심되는 어떤 자기들을 끌고 갈수 있는 그들이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한 어떤 구심점이 없는 그런 사회니까 분노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교회 사역에서도 보면 좀 청년들, 청장년들 많이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정에 함께 둘러앉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은 지금 그쪽 여기 둘러 네 상에 둘러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네, 상이 있어요. 그 상은 단지 밥상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밥상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영적 파티가 일어나는 테이블이에요. 돈 주고 못 사는 테이블과 음식이 바로 그런 영적 테이블과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찬빛교회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영혼을 위한 상이 언제나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똑같은 기도는 아니지만 항상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영혼이 풍성해지는 예, 그 테이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주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면 복을 받게 하고 주를 경외하면 가정에 복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경외하면 교회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아니 여기에 무슨 교회라는 말이 없는데 왜 교회를 얘기해야 하나 의아해하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길 빈다.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이 자리한 곳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그 안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순례자의 행렬을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서로서로 격려하게 되었던 그 신앙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그 길을 오면서 격려하는데 어떠한 격려와 도전이었을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연례적인 어떤 그런 순례의 그런 길을 올 때 세상에서 살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변화되는 다시금 회복되는 그 같은 모습을 간절히 원하면서 오는 길이 바로 이 순례자의 성전에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시온이나 예루살렘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각자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공동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를 경외함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이 구절들을 제가 좀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교회요 또한 디모데전 3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요.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이 진리의 터라고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주님의 교회에서 마치 이 옛날 시편 128편의 그 기록을 그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신앙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인지 돌아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관계 그 코이노니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이 교회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들처럼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흐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흔드는 이 세대 풍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왜 젊은 층들이 요즘에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게 아주 극심한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 그런데 교회는 그런 시대의 풍조를 이겨야 할까요?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는 반드시 그와 같은 세대의 풍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장래 또한 주시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 가족의 그저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이 세대가 연결되는 것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계속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우리가 보게 되는 장래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주를 알고 주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목숨을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나와 함께 걷자고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삶은 장래가 있는 삶이요, 그 삶은 오늘도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순례길을 가는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